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해져 있고 또한 세상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사는 신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며 우리에게 생명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제자들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계속해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아마 그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신 그런 능력의 그런 아주 정말 메시아 된 그런 분이 자기들 곁에 계속 있지 않고 이제 하늘로 사라져서 자기들과는 이제 완전히 헤어졌다는 어떤 그런 가운데에서 나온 아쉬움,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얀 옷을 입은 사람 둘이 나타나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남깁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승천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말을 직접 들은 그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는 재림 신앙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다렸고 또 예수님이 그 오신다는 그것을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살아생전에 경험할 그러한 일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 그 초대 기독교인에 비하면 우리는 재림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느긋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99.9% 갖고 있죠. 안 믿는 거죠. 2000년이 지나도록 재림이 없었으니까 이게 이제 3000년 돼서 오실지 아니면 1억년이 돼서 오실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림에 대한 관심까지도 우리에게는 희미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재림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질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주 강한 소유의식입니다. 내 것이라는 그런 소유의식 강하게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것이다. 아무도 내 것을
건들 수가 없다. 내어줄 수도 없다. 이런 소유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한 대로 그 초대 기독교인들은 달랐어요. 이 재림을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생전에 있을 그런 일로 믿고 있다면요, 소유에 대한 의식은 우리와는 같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끝나고 또 이 땅에서 있던 것도 다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하늘로 가서 정말 이제는 영광된 완성의 그런 신비한 생명의 세계를 누린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그런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큰 의미로 남아있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그런 집착도 우리처럼 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 말한 대로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그 재산을 몽땅 다 교회에 헌납을하고 빈몸으로 교회에 모여들어서 그렇게 이제 단체로 생활을 하고 있던 것도 그들이 재림의 날을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 재림의 날이 자기들 살아있을 때 그때를 날로 이제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날을 또 믿었던 거예요. 당장 몇 달 후면 몇 주 후면은 예수님 오신다, 재림한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 다 내어놓고 공중으로 이제 휴거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네 손에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그 재림의 그 날을 믿어버린다면은 결국은 이까지 재산쯤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초대 기독교인들도요, 재림을 살아 생전에 있을 그런 아주 가까운 그런 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재산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집착도 없는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믿음의 생활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 사도행전에서 그 초대교회가 믿는 사람이 이제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나눠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한 것도요, 그런 그때 재림신앙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인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이미 교회에 집착이 없으니까, 살아있으면 재림으로 믿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뭐 그렇게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식 가운데에는 얼마인지 팔아가지고 필요합니까? 당신 하세요. 나눠주고 그러한 모습이 나와질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림을 기다리던 같이 믿는 그런 신자가 한 사람 두 사람 죽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도 사라지죠. 그러면서도 어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재림의 징조는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내 살아 생전에 예수를 다시 만날 거라는 그런 신앙은 상당히 이제 불안감 있게 되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종말에 대한 그런 하나의 오해고 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얼마나 영광되고 기쁨된 그런 장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려면 일단 내가 살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 있어가지고 그 다시 오신 예수를 내가 만나야만이 그래야 내게 기쁨이 있고 영광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죽어버린다면 그 예수님 다시 오신 거 어떻게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만날 수가 있느냐, 죽어버렸는데. 그런 생각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경험할 그러한 것들이고 죽은 자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생각이 버릴 때에 결국은 저 사람이 죽고 또 죽고 하는데 나도 죽어버리면, 재림 전에 나도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염려, 그런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이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말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예수를 만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죽어버려 어떻게 만났냐, 살아있어야만이 영광과 기쁨을 다 내가 누리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은 사실 당연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살아생전에 경험할 그런 일로 믿었다면 그러한 혼란은 자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이제 하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그런 말로 사도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의 말은 그거예요. 신자에게는 죽었다는 것이 모든 게 끝나버리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다. 비록 신자는 비록 죽었을 때에 몸이 죽고 또한 세상에서 그 육신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신자는 여전히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안에서는 죽은 것도 없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 그걸 자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 항상 예수 안이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께 속한 자로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 육신을 불러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과 예수의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죽고 또한 뭐 화장해서 이 땅에 선조도 사라져버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부름받은 신자가 예수 안이란 관계에 머물리는 건 여전하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절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건 예수 안에서 죽었다 살았다 이것이 의미가 없다. 그것을 파도가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면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죽은 자도 주와 함께 데리고 온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사도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예수 안에서는 죽은 사람, 산 사람 이게 차이가 없는 것이거든요. 차이가 없는 것인데 근데 세상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죽었다, 살았다. 이건 정말 엄청난 다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건 세상에 볼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 다 끝나버린 거 이를 얘기하고 반면에 살아있다는 건 여전히 세상 걸 누릴 수가 있고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사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이처럼 죽었다는 것하고 살아있다는 것하고 분명히 완전히 다른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죽은 것, 살은 것 같은 것이다. 그게 예수 안에 생명의 세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시는 약속 안에 부름받은 인간이라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사도가 얘기한 대로 죽은 자, 산 자를 같이 본다고 하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그걸 인정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 건 분명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것하고 살아있는 것하고 어떻게 같게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떠나지가 않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살아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뭐 영화를 보고 재미있어 하는 것도 살아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또 여행을 하고 즐기는 것도 살아있기에 그런 게 다 가능한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죽어버리면 누릴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오면은 죽은 것 사는 건 분명히 다르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걸 누가 부인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걸 기준에 생각하면은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이 흘러간과 함께 여러분도 그 시간 흐름 속에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다. 그걸 생각하자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아무도 없거든요. 100년 뒤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니까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미리 당겨가지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 생각하면 살아, 산다 이렇게 보지만은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우리 몸 떠나 죽은 자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100년이란 게 시간 흘러간 속에서 100년이란 그걸 우리가 보고 그 속에 들어가나를 보면은 우리는 살아있다는 말을 못하고 우리 역시도 죽은 자에 포함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자꾸 지금의 현재 시간 그게 다 고정된 거로 생각하면서 그걸 다 바라보기 때문에 난 살아있지 않은가 난 죽은 자 달라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 안에서 산다 어떤 이러한 얘기들 또 예수님의 어떤 재림에 대한 얘기들 또 죽은 자에 대한 생명이라는 얘기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죽은 자에 포함시켜 본다면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일으킬 받게 돼 있고 또 주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처럼 예수 안에서는 죽었다 살았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도의 말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영향받고 살아가는 건 여전히 눈에 보인 세계에 영향받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고 또 언제 우리가 누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세계라는 거 그것보다는 당장 내가 먹고 입고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눈앞에 이 세계가 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죽는다 이걸 다 같이 인정을 하면서도 어쨌든 내가 지금은 살아있다는 이 문제 때문에 신자로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걸 누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를 않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신자면서도 신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도 결국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한단 말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우리도 살아가지만 또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시간을 끌어당겨도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만큼은 여전히 함께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산 자나 죽은 자나 다르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오신다는 그 말씀에 인간을 집어넣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았다 죽었다는 것이 다르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재림하신다 그 말씀에 우리를 집어넣어버리면 아까 말한 대로 살아있다 죽었다는 것이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건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오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소망 삼고 바라보는 그런 대로 살고 있느냐는 것 이게 우리가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든 또 죽은 뒤에 오시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다시 일어나고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날을 누린다는 여기는 아무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것이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게 사도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 1절 2절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재림에 대한 사람의 관심은 대부분이 언제 오실까? 그게 이제 관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오실까? 근데 왜 언제 오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느냐 하면은, 이,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생각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자꾸 거기에 몰두해진다 그 말입니다. 말한대로 신자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신자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그 예수님 재림의 시기와 때 이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때는 언제 상관없이 그 주와 함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도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 때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언제 오시든 주님과 함께 생명에 속한 대로 그것을 누릴 것인데, 그래서 신자에게는 이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관심 둘 이유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때와 시기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던 두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신자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걸 알지 못한 그런 결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도가 말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건 도둑이 뭐 어느 집에 가면서 전화해주거나 언제 가요 전화해주고 가지 않는 것처럼 이 재림도 그때를 미리 알려주고 오시는 그런 식의 재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도둑을 맞으면 충격을 잊어받고 또 놀라지 않겠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누구 집에 도둑이 들었다 이런 생각 들으면 내 집은 괜찮을 거야 이런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요즘 TV에 보면 아파트 이제 뭐 도둑 조심하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한 여름에 우리 집은 형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요. 밤에도. 저는 더우면 이제 예배당에 와 있으면은 집사람이 간이 커가지고 그래도 열어놓고 자요. 전화에 닫고 자라 해도 말 안 들어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안 들어온다.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이랄까요? 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제 자다가 더워서 문 열어놓고 있는데 좀 불안해요. 그래서 닫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 집에 누구 집에 도둑들 강도 들고 아무리 들어도 내 집은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항상 이런 생각이 그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둑이 들어오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나도? 이게 충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재림, 심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또는 이렇게 안심하러 살아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안심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을 얘기해도요 세상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불안해하면서 언제 오실까?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야? 돌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안심하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둘러봐도 재림의 심판의 징조가 없거든요. 그냥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오므로써 굉장히 놀람과 당혹함과 충격 피하지 못할 그러한 그 재림 그런 마지막으로 오게 되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여자가 언제 해산할 것인가 뭐 예정일도 이제 정할 수가 있고 아마 옛날도 의학이 발달 안 해도 이때쯤 해산한다 그런 감을 잡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요 예정은 알지만 정해놓지만은 그 해산 진통이 언제 올 거라고 모른단 말이죠. 며칠 몇 시에 진통이 온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재림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건 그처럼 피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그런 일로 닥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절서 사도는 신자는 아니라는 것 신자는 그날이 도적같이 맞이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당혹스러운 충격적인 그런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어서 밤이나 어둠에 속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신자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빛자들이라서 예수님 재림하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에 신자들은 야, 내 간다. 뭐, 일어나라, 깨워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6절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빛의 아들인 신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자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신자 아닌 어둠과 밤에 속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깨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예고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당혹스러운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사도의 말대로 하면요, 우리가 빛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은 깨어 정신 차리고 산다 그 뜻입니다. 그게 빛의 아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심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재림 자체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의 모습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재림을 믿는 그런 신자라면 우린 분명히 빛의 아들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어떤 삶의 정신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잔다는 것은 뭐고 또 깨어 있는 건 뭐냐? 뭐 7절에 보면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라고 하는 건 어둠 곳 이 세상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은 세상 안에 자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것을 자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자체는 무관심한 채 어통이 세상이 자기 인생의 목적되는 이 자체가 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로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대개 뭐 믿는다고 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한 얘기를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천국에 옮기겠지 이런 생각이 거의 전부예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안 받느냐 이러한 문제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열처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간 다섯 처녀가 있고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가 이렇게 이제 구분됩니다.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 차이는 뭡니까? 기름을 준비한 거 또 준비하지 못한 거 이렇게 차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름을 준비한 건 뭐고 준비하지 않은 것은 그 차이는 뭐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일을 자기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로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라는 그 일이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더욱 넉넉히 준비를 하는 거죠.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긴 하지만 그 일을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자기 전부로 여기지 않은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안 기다리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신랑이 온다 이걸 안 믿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신랑 기다렸고 오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신랑 기다리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게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간 일에 있어서는 그 어리석은 다섯처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 사는데 우리가 필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살이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 인생이 전부다 이렇게 나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른 일도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내 인생의 일부 좀 떼어놓고 나머지는 또 내 인생에 필요한 일 근데 그러한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닌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로 안 받아들인 거.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안 봤다는 거. 그게 어리석음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대다수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게 많은데 근데 그걸 위해서 정말 다른 일에도 힘을 많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것에 그 주를 기다리는 것에 내 인생 전부를 바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천국이고 말이죠. 어쨌든 지금 내가 당장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그게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예수님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혜로운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것 말고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게 지혜라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자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죠. 이걸 8절에서는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써 이렇게 말합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심장을 보호하는 장구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그 도구죠. 우리 육신의 심장과 머리는 그 목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거기에 나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신자로 하여금 주를 사랑하게 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바느다게 살아도 그 바느다게 살았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호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듯하게 살았다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호신경이 되고 투구가 되고 그렇다면 우린 지금 이 순간 예수 믿는 건 그만둬도 됩니다. 그만두고 반듯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어둠의 생각이 불과할 뿐인 것이에요. 주의 날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반듯한 행실을 가진 인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인 신자가 주의 날을 생각을 한다면 그 신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고 또 조금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전부고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로 자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사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빛의 아들의 신자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세상에 세우신 그 이유는 주와 함께 사는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살아라. 그 9절 10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거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 자든 다시 말해서 죽어있든 살아있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 그 말이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에는 내 백성에게 노하시고 심판 그런 뜻이 담겨있지를 않아요. 설령 지금 나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는 나를 구원하시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일이라도 말입니다.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자는 그런 믿음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한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은좋으냐 이건 관심거리가 안 되자 그 말입니다. 다만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평안이고 기쁨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신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또 주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로 자리하는 것이고 그 인생의 전부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세상의 것이 나를 살리는 생각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전 말한 대로 도무지 못 살 내 것이 아니고 예수 없이 못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 이러한 얘기, 죽고 사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 살아갑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죽어도 주 안에 사는 게 신자고 살아도 주 안에 살고, 그래서 죽었든 살아있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신자는 죽는 것도 괜찮고 살아있다 해서 죽는 것보다 나을 것도 없습니다. 항상 이러한 고백이 살아있는, 그게 깨어있는 신자라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람, 빛에 속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주의 날을 항상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뭐에 취해 살고 있던가,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자라는 것, 그래서 주님 오심으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하는 뜻이라는 것, 이런 말씀 안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린, 그래서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되고 정신이 들게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고 생명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있던 그런 우리에서 이제는 정신을 차려 깨어서 주님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어서 항상 주를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날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런 신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